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9일 주의 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가 다스리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것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다.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의 이름을 올렸다. 요셉도 살고 있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고향으로 갔다. 그 마을의 이름은 베들레헴이었다. 요셉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이름을 등록하였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았다. 여관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가까운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둘러쌌다. 그들은 겁이 났다. 천사가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 왔다. 오늘 다윗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그분을 알아보는 표시이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천사의 무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땅 위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자 목자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거기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일을 직접 알아보자. 목자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아기를 본 뒤에 그 아기에 관하여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일러준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모든 사람이 목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들은 이야기를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으로 곰곰 되새겼다.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들이 듣고 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두고 온 양떼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듣고 본 것은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레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그 이름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례식을 치러야 할 날이 되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갔다. 주의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디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주님께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의 법에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라고도 쓰여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제물도 바치려고 성전으로 갔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시몬은 의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이미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주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법에 정해진 예식을 치르려고 아기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주님, 이제 이 종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화롭게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구원을 모든 민족이 보는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 민족에게는 당신의 길을 보여주는 빛이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관하여 하는 말을 듣고 놀라워하였다. 시몬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날카로운 칼처럼 당신의 영혼을 꿰뚫을 것입니다. 거기에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다. 안나는 아셀 가문 사람 반웰의 딸이었다.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고 남편을 잃었다. 안나는 84살이 되도록 호로미로 지내면서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안나는 아기와 부모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안나는 예루살렘의 해방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아기의 부모는 주의 법에 정해진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에 있는 그들의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늘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에 갔다. 명절 기간이 끝나고 예수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예수가 같이 간 사람들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루가 지난 뒤에야 친척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사흘 뒤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다. 예수께서는 선생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선생들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것에 놀랐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어찌하여 내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나는 몹시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예수께서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며 살았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예수께서 슬기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인정을 받았다.
창세기 제20장.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넌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애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러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오.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요정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동방 박사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소. 꿈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였소. 나도 같은 꿈을 꾸었소. 내 꿈도 똑같소. 아무래도 헤롯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하오. 우리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그냥 돌아갑시다. 요셉도 그날 밤 역시 꿈을 꾸었습니다. 마리아, 천사가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요. 한밤중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베들레헴을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는 헤롯이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나다.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빼앗는단 말이냐? 어림도 없다.
동방 박사들이 그냥 떠난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헤롯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두 살 미만의 남자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리도록 하라. 헤롯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부모와 함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애굽으로 무사히 피난을 갔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냐? 그리고는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읽은 말씀 통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혈육들의 불신기사와 함께 진정한 하늘의 가족에 대한 조건과 자세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이라든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에도 최소한 네 형제와 둘 이상 되는 누이들을 낳은 것으로 예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36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는 기록을 볼 때 확인할 수 있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하는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육신으로서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를 단순한 육신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불신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도 신령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48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육신의 혈연의 관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일로 수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축복하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 하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 예언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삶이 한순간도 편치 못함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오해한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은 혈육의 관계를 전혀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인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심을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누가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중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가르침은 결코 이것이 혈육을 무시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거듭난다면 그보다 귀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들이 육적인 관계에 영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육의 가족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49절을 중심으로 하늘 가족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성경은 최초의 가족으로 시작하고 계속 한 가족의 역사로 시작하여 완전한 가족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로마서 12장 4, 5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렇습니다. 이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묘사하는 부분은 신약성경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가장 자연적이고 흔한 가족관계에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가족관계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가족은 무엇보다도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흔히 듣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실입니다. 세상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혈통과 같은 피를 타고났다면 거룩한 가족인 교회야말로 더욱 피를 나눈 관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거룩한 피는 오늘도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속을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고 이것이 의식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하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혈연은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지속적으로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매 진매날마다 나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역시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 피로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고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매 순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 모두는 신부로서 존재하는 복된 신혼살림을 계속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도 교회임을 요한사도를 통해서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바로 여기에 모형입니다. 영혼을 함께 나누는 가족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고 살고 죽는 것을 함께하는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관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진실과 사랑으로 분배되고 나눠지는 곳은 사실 가족밖에 없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허물이 감추어지는 관계도 가족관계죠. 어떤 수치스러움도 가족이기 때문에 감추어지고 가려지는 것이 가족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희생하는 공동체도 역시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이제는 주님의 희생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희생할 각오로 섬기는 기관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수평적인 공동체입니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 보라시는 말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우리 모두는 말처럼 주님의 동생들로 대우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앞에서 평등한 관계입니다. 어떤 직책을 가진다고 해도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직책이 없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가족 속에서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한 동일한 제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 시대에 대제사장은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입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또 변함없이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50절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늘 가족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난 성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에 의해 거듭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하셨는데 죄악의 몸과 영혼이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범사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배하는 주님의 날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보다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의 가족인 거죠.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어느 가문에 났든지 어느 지역 출신이든지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함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복잡한 조건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예수기도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기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일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기도의 피를 나눈 누구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늘의 가족은 운명을 같이 하며 모든 허물이 감추어지고 스스로 희생하는 수평적인 공동체입니다. 천국 가족의 조건은 단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없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Among the shadows, living in a lonely land with strangers, we're a band of pilgrims on the move. Through dangers, burdened down with sorrows, and we're shunned on every hand. But we are looking for a city built above. Oh yes, we're looking here and there,
looking for a city
yonder where we'll never die.
Never die,
no, never.
And up
there with all the saints,
the sainted
yes,
millions,
with all the millions,
we will never say goodbye.
Say goodbye, say goodbye, no, never.
Yes, and
when we gather there,
we'll meet our Savior,
we'll meet Christ our Savior,
glory.
And we know we'll meet
our loved ones,
friends
too,
and all our loved ones.
Now we pray thee quickly come,
oh, Holy Spirit,
come, O Spirit,
come, O come, on thee we call. All our hopes renew. Here in disappointment,
often
we so sadly roam,
and earthly
friends no longer speak one word of love.
But truly
we have found contentment.
Jesus
promised us a home,
so we are
looking for a city built above.
Yes, we're
looking here and there,
looking for a city
yonder
where we'll never die,
never die,
no, never.
And up there with all the saints,
yes,
with all the millions,
we will
never say goodbye,
say goodbye,
no, never.
Yes, and
when we gather there,
we'll meet
Christ our Savior,
glory,
and we know we'll meet
our loved ones,
friends
too,
and all our loved ones.
Now we pray thee quickly come,
oh, Holy Spirit,
come, O Spirit,
come, O
come, come on thee we call,
all our hopes renew. In this land of dangers,
we are going here and there,
we're simply
trusting
in the blessed Savior's love. Though we may be strangers
living
in this world of care,
we're always
looking for a city built above.
Oh, yes, we're looking
here and there,
looking for a city,
looking for a city
yonder
where we'll never die,
never die,
no, never.
End up
there with all the saints,
the sainted
yes, with all the millions,
we will never
say goodbye,
say goodbye,
no, never.
Yes, and
when we gather there,
we'll
meet
Christ our Savior,
glory,
and we know we'll
meet
friends
and all our loved ones.
Now we pray thee quickly come,
Holy
Spirit,
come, O Spirit,
come, O
come on, thee we call,
all our hopes renew.
Tamon,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함께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악한 친구들을 지혜롭게 피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네,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죽이자는 악한 친구들의 제안에 더해서 이제 13절에서는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하면서 추가적인 유혹을 더합니다. 사람을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사람을 죽이면 많은 돈과 보석을 손에 넣을 수 있고 또 좋은 물건으로 내 집을 채울 수 있다. 이런 또 조건이 주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죄 많은 친구들의 유혹은 점점 구체적이고 매력적이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라고 하여서 빼앗은 물건을 분배할 때에도 공정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제비를 뽑을 때 돌을 참고로 고대 사회에서 제비를 참고로 고대 사회에서 제비를 뽑을 때는 돌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질까 하는 문제를 놓고 로마 군사들이 제비 뽑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즉 꿰매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사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한 부분으로 참여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죄수의 옷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옷이 벗긴 채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리는 형틀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다 보면 구약 시대의 오랜 세월에 걸쳐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예언되었던 일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겉옷을 나누어 갖고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리라는 사실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이 통으로 짠 것이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드렸을까요? 집도 없이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은 제사장이 입는 것과 같은 귀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준비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니까 찢어서 나누게 되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통째로 갖기로 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들 집단 안에 상당히 공정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는 제안까지 합니다. 젊은이에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말인 우리라는 말과 또 함께라는 말이 같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전대, 즉 돈주머니도, 요즘 말로 하면 은행계좌도 하나만 두고 같이 쓰자고 합니다. 죄의 유혹은 이처럼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잠언 속 아버지는 아들 주변에서 악한 친구들이 가해올 압력들에 대해서 미리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고 유혹하는 악한 친구들로 둘러싸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절이죠.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네, 여기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면 죄 많은 친구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는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올바르게 살고 싶어하고 창조주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길로 접어들 가능성 자체를 하나씩 없애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그 길을 밟지 않는 것.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했습니다만 세상 친구들과 거리를 둔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죠. 특히 젊은이에게는 친구를 멀리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잠언 속 아버지가 들려주는 말은 친구를 아예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악을 밥 먹듯 일삼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악한 친구들이 가는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세상 어떤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친구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친구가 되는 길입니다. 길을 걸으실 때 인생길에 대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행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은 인생길을 걷는 것에 관한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고 영생의 길에 접어드는 일입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만난 우리는 각자의 인생길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악인들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꾸준히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매일 밤 시편 119편 10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Jesus, Rose of Sharon, sweeter far to me than the fairest flowers of ours could ever be. Fill my life completely, adding more each day of thy grace divine and purity, I pray. Jesus, Rose of Sharon, bloom in radiance and in love within my heart. Jesus, Rose of Sharon, balm for every ill. May thy tender mercies healing power distill for afflicted souls, a weary of Sharon, bloom forevermore. Be thy glory seen on earth from shore to shore, till the nations own thy sovereignty.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두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